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수고한 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며, 지친 자들을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잘 모르겠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경책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서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각 사람을 향한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도전받고 내받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가운데 주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라.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소망으로 부르실 때 모세가 했던 대답이 오늘 9절이죠.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확신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보단 뭐에 대한 확신이 큰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라는 것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왜 거기서 되게 자신 있게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근거는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은 이 구절로 시작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로 모세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도 모세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 때문에 혈을 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의탁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양떼를 돌봐주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복음 14년 만에 큰 떼를 이뤘고 자기 가소를 거느렸습니다. 70여 명의 가솔과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회 주셨죠? 하지만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왜요? 내가 남의 집 양떼를 쳐주잖아요. 그건 그 임금 중에 일부를 어느 지점부터 뭘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양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100마리 주인의 양을 치면서 한 마리 내 양을 섞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 양이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한 마리 양이 10마리 양이 되는 거예요. 10마리 양이 30마리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의 양떼를 쳐주는 종의 역할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역할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내 양떼를 독립적으로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목축업자들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내 양떼를 다 쳐요. 몽골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전 남의 양떼를 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 양떼를 친단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선. 그렇죠? 야곱은 큰 떼를 이뤘어요. 14년 만에. 모세가 양떼를 하는 목동의 직업을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40살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40년을 쳤어요. 양떼를. 근데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80살인데 여전히 현장 노동자란 말이에요.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이거 자체가 뭘 보여줘요? 모세 무능을 보여주죠. 모세가 80 자기 평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무슨 그렇죠? 조그마한 창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원하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누구 집에서 일해요? 장인네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장인에게 의지하여 40년 전에 받았던 도움을 지금까지 받으며. 그러니까 장인이 사실을 딸네 집 먹여 살리는 거죠. 80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없죠.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전 아니에요. 전 무능한 사람이에요. 전 무능한 사람이에요. 쓰시려면 그래도 뭔가 자기 영역에서는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 작은 성공이라도 아,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사람 기회만 있으면 큰 성공도 이룰 사람이네. 야, 그 정도 역량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가 자기 역량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는 정말 3장과 4장에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해요. 끝까지 안 하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할까요? 모세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40년 전에. 언제?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내가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일 때 나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내 동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만 편하게 살 수 있나라고 해서 압제당하는 동포를 돕겠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게 모세의 인생이 망가진 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모세 입장에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내 주제 파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꿈을 꾸고 도전했다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목동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목돈은 가장 힘든 현장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 일을 해도 목돈보단 나아요. 왜요? 건축 일은요, 낮에 노동하고 밤에 집에 간단 말이에요. 목동은 밤에 집에를 못 가요. 퇴근이 없어요. 거기서 들에서 자야 돼요. 이게 캠핑인 줄 알아요? 들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퇴근을 못 하고. 목동은 노동량이 많아요. 목동은 위험도가 높아요. 위험도가 높잖아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양을 지키래.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잖아. 사람. 사자. 누가 이겨요? 사람. 곰. 누가 이겨요? 사람. 80세. 곰. 15세. 누가 이겨요? 이게 위험도가 높은 직군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고 가다가 저쪽에서 뭐가 바스락거리면 곰이 나타났나? 내가 양떼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뭐 하다가? 내가 옛날에 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하다가 내가 이런 진짜 피곤한 노동의 현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뭐 하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겼다가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도 죽일 거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야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나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몰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이 실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스라엘 도와줬는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신하죠. 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우리 지도자야? 라고 얘기하죠.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들을 도와줬을 때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80대 노인이 돼서 내가 돌아가서 내가 니들 지도자 할래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시켜주겠어요? 그냥 모세 생각에 과거의 실패를 비추어 볼 때 현재도 실패가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모세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저항하죠. 소망에 저항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그걸 할 만한 역량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태 왕자에서 호의호식하니까 내가 뭐나 되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어릴 때 부유하게 자라서 목동 현장에서 조그마한 양 몇 마리조차 어떻게 케어를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저를 개입시키지 마세요. 이게 모세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소망이 무엇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유명하고 주변 사람 여러분을 다 좋아하게 해줄 거라고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네가 좋은 직장, 좋은 권력, 영향력 있는 위치, 이 사회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 뭐 이런 거 되게 해주겠다는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돈과 권력과 소망에 대한 돈과 명예와 소망 돈과 명예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 오케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소망을 언제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설교들을 해왔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성숙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죠. 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미숙하지만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랑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죠. 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만 안달이 났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가운데 영향력, 사명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가 감당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변할 거야. 어떤 면에서 네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넌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하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그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네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 자체에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아유 난 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줄 알았지.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는 줄 알았지. 하나님께 돈 많이 주는 줄 알았지. 나 좋아하는 사람 어디서 많이 만들어서 나 명예 얻게 하는 줄 알았지. 아 하나님 말하는 소망에 관심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설교에 진입이 안 되는 사람 분들이시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근데 이 참 소망에 동의를 하는데 아 내 소망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난 보람 있게 따뜻하게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난 성숙하고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세상을 바꿔나가시길 제가 꿈꿔요. 제가 그 소망에 동의해요. 그런데 주여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내가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왜?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첫 번째. 왜? 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비판 중독. 단점만 봐요. 장점 싹 빼고. 하나님 나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 단점이 곧 내 정이죠.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뭐라겠어요. 지난주 상황만 봐요. 하나님 전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오늘을 닥쳐오는 파도에 내가 안 휩쓸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상황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따뜻한 삶을 살고 뭐 돈이 있어야 그런 것도 좀 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것도 좀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오늘 얘기하는 거 역량. 난 그런 역량이 없어요. 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20살 때 20대 때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사람들의 특징은 과신과 비하예요. 내가 별것도 없으면서 내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할 줄 안다고 착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별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20대는 지나가셨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때는 여러분들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면 잘 알아들어요. 30대가 되면 뭘 알아요? 우리가 과신해요? 비하해요? 아니요. 우리의 재능과 성실의 척도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재능과 성실의 척도를 알고 있어요. 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난 이건 약점이고 이건 단점, 장점이고 내 집중력과 내 체력과 내 성실도는 이 정도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인풋이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 구조를 내가 알아요. 그걸 모르면 아직 청년인 거고 나쁜 의미에서. 근데 우리들 나이 때 30대 중반이면 다 알잖아요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뭘 못하는 사람인지. 그게 뭐가 돼요? 내 역량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얘기하게 되죠. 아니, 전 그건 못해요. 전 그냥 내 생활, 내 먹고 사는 생활, 그리고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 두세 명, 그리고 취미생활, 요런 끝나요, 하나님. 그게 제 역량의 한계예요. 끝이에요. 여기서 뭔가 더하는 건 어우, 못해요. 못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전 아닙니다. 네 번째, 오늘 얘기한 거죠. 경험. 사람마다 실패의 경험이 있죠. 영적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내가 좀 큐티도 하고 말씀 읽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안 변했어요. 그게 뭐가 돼, 이 사람한테? 모세의 실패처럼. 각인되죠. 아, 안 되더라.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찾아오시고 이런 건 모르겠던데 나는. 없던데 그런 거. 안 되던데. 안 되더라. 덮어요. 그 부분 안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다른 좀 활동만 하고 다른 쪽만 해요. 안 되더라. 기도 안 해요 사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실패 경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관계에 실패를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었다가 상처받았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딱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손을 내밀었다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렇죠? 관계 실패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아, 디펜스 하면서 살아야지. 어휴, 원수 사랑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딱. 싫어. 뭔가 의미 있게 하려다가 경제적 실패를 경험했어요. 20대 때 진짜 내가 더 좋은 대학을 위해서 닥치고 그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는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단기 선교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다 뭔가 쓸데없는 인문학 책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정신머리 없었지 진짜. 내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삶에서 생각하면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보람에 대해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뭔가 의미 있게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그 실패의 경험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푯대가 돼요. 푯대가. 아, 그건 안 돼. 아, 그건 그게 아니야. 히터 좀 꺼도 될까요? 나 목이 좀 그런데. 이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소망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얘기하시면 하나님 내가 내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내 역량으로 비추어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것입니다. 내 환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단점을 기반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도 안 바뀔 거고 내 인생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방식은요. 모세 말이 틀렸다라고 모세의 필드에서 논쟁하신 게 아니에요. 야 생각해봐. 네가 왜 역량이 없어? 너 나름 역량 있다? 네가 그래도 80까지 일을 하고 있잖아. 네 양은 없지만 네가 그래도 40년 동안 바로의 군주에서 배운 것도 있어. 야 그때 사실 네가 그래도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네가 되게 착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 과거 그렇게 꼭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라운드에서 우리를 설득하면서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라운드에서 와서 사실 네가 역량이 많단다. 살 거는 실패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은 환경이 지금보다 굉장히 좋아질 거야. 넌 네가 모르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근데 네 가지 생각이 틀렸어 라고 나를 설득하기 성공하셔야 내가 뭔가 소망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지는 싸움 잘 안 하십니다. 이 영역에 안 들어오세요. 왜요?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 틀려? 무슨 말이 맞지? 아니 80까지 뭐하고 계신 거야? 왜 자기 양이 한 마리가 없어? 진지하게 뭔가 좀 시작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세요. 네 무능이나 네 실패나 네 환경이나 네 단점이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소망의 근거로 누구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동사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어요.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근심을 알았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 내가 받고 들었고 알았어. 내가 받고 들었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기로 결정했어.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을 모세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근거로 얘기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녀요. 내가 A라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프로젝트를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봐도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왜? 난 고작 대리로 할까요? 대리거든. 그렇죠? 어느 날 CEO가 새로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해요. 나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하겠죠. 그게 내 역량의 근거예요? 아니죠. 저의 결정에 근거하죠. 그렇죠? 저의 결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그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만들기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설득은요. 자기 설명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건 모세와 하나님이 굉장히 모세가 지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 지금 초면이에요. 그렇죠? 초면이에요.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서 불 딱 피워놓고 모세가 신기하다 보니까 안녕 모세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초면이에요.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결정했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끄떡도 안 해요.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를 하시죠. 자기를. 맨 처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죠. 이건 이거 자체로도 하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정의는 뭐예요? 나는 내 위에 나보다 높은 나를 지배하는 권력구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싶은 스스로 있지 않은 자예요. 그렇죠? 그 인간은 모순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볼까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스스로 형성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내면 상위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뭐 용기 있고 싶고 뭐 자유롭고 싶고 아무리 해봐야 에이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내 내면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면 공황장애 오는 게 인간 내면이에요. 상위 법칙이 지배를 받는다고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아 나는 막 그냥 마음대로 먹는 거 좋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뭐 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나는 정크만 먹어도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내 몸은 상위 법칙에 지배받아요. 내 사회적인 삶은 아, 난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 자유로운 척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요? 아니요. 사회적 원칙에 지배받아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협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나 이 자유의지를 구현할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와 이 환경과 협력해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권력이에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곧 뭐가 돼요? 법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모세기 1세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 기억한 나의 칭호니라 라고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대인의 사고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없어요. 심지어 창세기도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구전 동화 같은 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도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읽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외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모세랑은 초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옛날 그 사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알지? 그때 나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내가 바로 그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엘사 알아요? 엘사 알아요? 엘사 알죠? 저 엘사 좋아해요. 뭐로 좋아해요? 겨울왕국 봤어요. 그랬더니 성격도 마음에 들어요. 능력도 괜찮으시고. 전 동생 제 타입이 아니에요. 엘사가 좋아요. 그 카리스마 있잖아. 섬세하시고. 그래서 또 폭력적이기도 하시면서 능력도 있으시고. 좋아요. 그럼 여기 엘사가 문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초면이에요. 하지만 난 겨울왕국 스토리를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처음 보는 거지만 퍼스널리티가 인지가 돼 있단 말이야. 왜? 난 그 스토리를 아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옛날 얘기하자는 건 아니죠. 너 그 스토리 알지?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지 네가 인지가 됐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낸, 그렇죠? 이 새 스토리의 핵심은 그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네 그 이야기 알고 있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그거 알고 있지? 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조된 건 뭐예요? 나는 정말 유능한 존재인데 난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약속하는 건 꼭 지키는 사람이다. 꼭 지키는 인격이다.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서 표현하기 항상 어려워. 그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가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먼저 그 언약을 한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언약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인 내가 약속하는 걸 꼭 지키는 내가 지금 너한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약속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지켜지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내가 이걸 결정했어. 우세는 아니 당신이 결정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난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약속을 지키는 내가 이걸 약속하고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된다니까. 두 번째 설득이죠. 세 번째 설득은 뭐예요? 강조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문장을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부터가 첫 번째가 돼요. 뭐든지 할 수 있고 있는 내가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내가 너희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기로 약속을 했어. 결정을 했어. 그럼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무능하건 네가 환경이 어렵건 그런 거 다 됐고 원래 누구도 그걸 할 수 있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차피 그건 못해. 근데 내가 그걸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나랑 함께 하겠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설득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소망의 근거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 장면이 멋있게 끝나요. 약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좀 멋있게 끝나요. 모세는 감사하게도 여기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얘기 보죠. 여기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그렇죠? 맨 처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신 거 언제예요? 4장 13절이에요. 모세는 끄떡도 안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나 갖고 그래요? 나 집에 갈래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지만 다시 설득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설득하시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맛을 주려 하십니다. 매직.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네. 다시 잡아봐. 지팡이가 됐어. 야 이제 갈 수 있겠지? 왜 이런 장면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건 이집트 언어예요. 그렇죠? 당시에 뱀은 굉장히 다중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었어요. 뱀은 부활의 상징성도 갖고 있었고요. 지혜의 상징성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팡이와 연결될 때는 지팡이에 강연됐으면서는 신의 메시지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었어요. 지혜의 메시지라는. 그러니까는 지팡이는 홀, 권위를 상징해요. 지혜를 그리고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누군가 어떤 권위를 갖고 말을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권위를 갖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권위를 갖고 지팡이 들고 말을 했는데 그 지팡이를 딱 땅에 돌렸을 때 이렇게 뱀이 되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얘기, 신이 전한 메시지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장면이 되게 좋아요. 전 앞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왜? 난 예레미야 수준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여러분 이러면 가져요? 아 그러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하라고. 아,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바로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어떻게 하라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던져.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뭘 갖게 돼요? 작은 용기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설득 세 번째는요. 모세에게 작은 기적들을 가르쳐 베푸세요. 두 번째는 손을 여기 가슴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들고 다시 넣으면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대로 살이 되돌아왔더라. 이 기적은 뭐예요? 두 번째 매직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또 이걸 하실까? 여러분 문둥병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뱀의 상징성은 이집트적 상징성이고요. 이 나병의 상징성은 이스라엘적 상징성이에요. 나병에 걸렸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었는데 저주를 받는 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다시 넣었는데 거기 깨끗해지는 손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의 저주와 용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상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신의 메신저라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로 앞에 가서 하면 바로는 신기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뱀 던져서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세요 그에게? 한 걸음을 가르쳐주세요. 네가 내 대지를 한 걸음. 근데 그 한 걸음으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평생 섬깁니까? 아니죠. 그 한 걸음으로 바로가 모세 말을 들어요? 아니죠. 하지만 이 지금 모세가 디뎌야 될 첫 걸음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감사하게도 이 정도 이적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이 두 번째 이적이 끝난 다음 했던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13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쯤 되면 얘가 약간 감동할 줄 알았어요. 마술쇼까지 했잖아요. 그 여호와가. 그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화내셨어요. 하나님은 심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아, 너 진짜 하면서 레위 사람 대형 아론이 내게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아, 저 말을 잘 못해요. 아, 저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그럼 말 잘하는 애 하나 붙여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작은 능력을 베푸세요. 그냥 그때 모세가 그럼 해볼게요. 라고 합니다. 모세 좋죠. 나는 여호와로라 할 때도 끄떡하지도 않아요.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끄떡하지 않아요. 뭐 문둥병이 낫고 뭐 날개 났는데 끄떡하지 않아요. 아론 붙여줄게 하니까 그때 움직입니다. 물론 이게 누적이긴 하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세 입장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 선지자, 지금 모세가 가서 해야 되는 잡이 뭐예요? 잡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서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바로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모국어가 서툴었을 거라고 다들 상상하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란 적이 없고 엄마한테 유모인 엄마한테만 배웠을 텐데 그 다음에 또 40년 타지 생활을 했으니 박찬호가 영어, 아 죄송해요. 영어하듯 이렇게 실명을 걸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유창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겠어라는 자기 하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일 작은 고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목사해라 라고 했어요.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위가 없을까 봐?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뭐가 더 걱정인 줄 알아요? 야,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한 시간씩 뭘 떠드나가 걱정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반응을 해주세요. 일단 한 단계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가 그때 지팡이를 들고 줄을 따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세요. 어떻게?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설득하세요. 내가 결정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면 하는 존재고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존재야. 그건 내가 결정해서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이게 될 거야. 너는 부족해도 파트너인 내가 대단하니까 될 거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먼저 그를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으로 그를 선택하세요. 작은 그림으로. 네가 지금 이게 걱정이야? 바로 앞에 가서 뭘 해야 될지 걱정이야? 그 한 계단은 내가 가르쳐줄게.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걱정이야? 네 그 한 계단은 내가 가르쳐줄게. 네가 지금 가자마자 뭘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그 한 계단은 내가 가르쳐줄게. 그 한 계단씩 따라와. 한 계단씩 따라와. 이 두 가지 설득의 모세는 자신의 역량, 경험, 환경,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면 해보자라고 결정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세가 아유 그래도 못하죠 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와이프에게 야 나 오늘 신기한 영적 경험을 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랬어. 하하하하 당신 꿈꾼 거 아니야? 자꾸만 하, 몰라 아니야 장계 아니야 신기한 경험을 했어. 여보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하고 어디서 일단 우리 가정 좀 구해봐. 응?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월급 받고 살 거야? 아, 그래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조용히 밥 먹고 다음날 출근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모세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렇게 신기한 경험으로 끝난 모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설득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해주실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줄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보겠다. 나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나한테 왜 그거 안 해주냐고 하나님한테 깽판 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거 얻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는데 그 사람들 아둥바둥해서 하는 거 하나님한테 공짜로 얻어보겠다고 하나님한테 깽판 쳤다가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지금 그 소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더 보람 있는 삶을 살면 그러면 이러면 충분히 행복해요. 돈, 명예, 권력 상관없이 충분히 행복하다니까? 이게 훨씬 더 행복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사는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누구보다 바라요? 바라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바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누구보다 바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그 죄에서부터 그 허물에서부터 그 상함에서부터 구원하겠다 하고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언약보다 더 큰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스스로 있는 자시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 도우심은 단지 그 막연한 그냥 그 말씀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도우심은 또 하나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디들 한 걸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팡이가 뱅이 된다고 그걸 놔주겠어요? 그 말은 맞죠. 하지만 내가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먼저 해볼 수는 있죠. 아니 그 손이 이렇게 바뀐다고 갑자기 내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지도자로서 출발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말한다고 뭐가 될까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데 어려우니까 돕는 아론은 붙여주세요. 그럼 그걸로 한 걸음을 내딛느냐. 그걸 소망의 성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한 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세와 모세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설득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모세의 하나님이 같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함께 계십니다.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 같은 소망과 같은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걸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소망의 근거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내가 이 소망에 향한 성실 내게 보이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꿈꾸신 그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에 저항하십니까? 체념에 저항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 소망에 저항하십니까? 체념에 저항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소망을 얘기하면 그 소망이 왜 안 되는지 계속 안 되는 이유를 환경을 얘기하고 내 역량을 얘기하고 내 과거의 실패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소망에 저항하십니까? 그러면 누군가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오늘 가지고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얘기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던 걸어왔던 삶을 얘기하면서 그 체념에 저항하십니까? 내가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가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가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에 저항하신다면 그 방향 자체가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상황 얘기해가면서 단점 얘기해가면서 역량 얘기하면서 실패 얘기하면서 안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방향을 바꾸세요. 세상이 나한테 체념을 얘기해도 상황이 나한테 체념을 얘기해도 내 역량이 나에게 체념을 얘기해도 그 체념에 내가 소망으로 저항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이든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 대충 이 정도로 살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성실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붙잡고 저항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항의 가장 큰 표현은 그 소망에 대한 성실입니다. 저도 소망을 믿을게요. 웨이팅, 기다리는 거 말고. 그래? 그럼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지? 작은 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옛날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스키장 가서 한 번 내려오면서 엉덩이 몇 번 찧었다고 지금 다 풀고 그냥 숙소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원래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원래 잘 안 되는 건데 그 한 번의 실패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10번, 20번 구르면서 내려와야 다음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럼 관계에서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너무 못난 사람들을 내가 남들을 상처 줘요? 그럼 해보세요. 과거에 그랬다고 다음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관계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보셔야 돼요. 내 사회적 삶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좀 다른 일일 수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왜? 인간 사회잖아.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얘기 들어요? 요즘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얘기 들어요? 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넌 남아도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넌 쓸모없는 애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쓸모있는 걸 네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이 뭐예요? 대학 이름이죠. 그 입증이 뭐예요? 좋은 회사죠. 그 입증이 뭐예요? 좋은 집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사회로부터 듣는 얘기예요. 넌 쓸모없는 애야. 네가 쓸모있는 애라는 걸 네가 입증해야 돼. 입증한 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야. 좋은 집 얻는 거야. 그걸 입증하는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들 패배감을 심어줘요. 내가 서울대가 아닌 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와 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한 내가 다른 사람이 와 하는 집에 살지 않는 한 넌 실패한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내가 뭐든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패배감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패배감의 근거는 되게 심하고 화려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안 한 거예요. 좋은 직장 못 들어가. 이게 여러분들 패배감의 근거예요. 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안 해서 좋은 직장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쓰실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걸어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 삶에서 갖고 있는 패배감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걸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걸. 이게 첫 번째. 소망에 저항하지 마시고 체념에 저항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시는지 보세요. 모세처럼. 모세도 그거에 저항했어요. 누구보다 저항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밀도 있는 책인데 두 장에 걸쳐서 모세가 싸웁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난 안 된다고. 난 그냥 이렇게 살 거라고. 난 포기했다고 체념했다고. 내 인생은 그냥 이번 생은 틀렸다고. 40년 전에 내가 거기서 난장판을 쳤을 때부터 내 인생 그때 틀린 거라고. 내가 무능한 건 내 가족이 알고 내 자녀가 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해요. 그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오늘 설교는 지난 두 달간 해왔던 8개의 설교의 마지막 편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소망에 대한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높고 깊고 넓은 그 소망을 꿈꾸셨으면 좋겠다고 설교했고 그 소망을 꿈꾸는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소망, 아까 얘기했던 원수사랑, 관계적인 소망, 사명, 사회적 소망을 설교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이유로 왜곡된 자기평가에 대한 설교를 3주 동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동의하면서도 그 소망에 꿈꾸고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곡된 자기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자기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것. 이것도 왜곡된 자기평가예요. 여기에 대한 설교는 원래 한번 할까 했는데 뭐 해봐야 계속 한 시간 내내 욕하는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니넨 별로야! 이런 설교잖아요, 사실. 자,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 대단하니까 내가 뭔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곡된 자기평가는 뭐예요? 나를 너무 낮추어 평가하는 거. 이번에는 이 설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자기 비평, 환경으로 규정하는 거, 역량과 과거로 규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는 거.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하나님의 소망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무능이 하나님의 소망을 막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낮은 자기평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없다, 내 인생은 틀렸다, 이번 생은 틀렸다 라고 얘기해버리는 그 순간 그 가능성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나를. 여러분들의 소망은 두 가지에 대한 신뢰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게 내 잘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신뢰해 주셔야 돼요. 신뢰하세요. 격려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굳이 싸우려면 다른 사람이랑 싸우세요. 개인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네, 힘드니까. 근데 나랑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옛날에 잘못한 것 같고 치사하게 또 꼬투리 잡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운명의 사람이랑 만나도 이혼해요. 그냥 문득 밥 먹다가 또 내 속에서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 안 한 걸 또 비난하고,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한 걸 내가 비난하고, 또 내가 나를 혼내고 내가 나를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를 폄하하고, 야 네가 뭘 할 수 있냐 막 폄하하고, 네 단점 막 폄하하고. 그 정도면, 가끔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인종차별주의자야. 계속 단점 갖고 비하하고 약점 갖고 공격하고 옛날에 잘못한 거 한두 개 갖고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계속 규정하고. 그럼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관대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좀 더 좋아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더 신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을 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고 내가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칩시다. 긴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하나는 소망. 두 번째는 자기 확신. 내 인생의 방향이 소망에 저항하고 있진 않나?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체념에 저항합시다. 그게 있지만 이러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자기 확신. 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거 문제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소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태도의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올 한 해는 이전까지의 세월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몇 부분은 꼭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시작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분을 드릴게요. 묵상하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도 이만큼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격도 이만큼일 것 같고 내 사랑도 이만큼일 것 같고 내 삶도 이만큼일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소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이야말로 눈을 들어 소망을 볼 때의 예언이 제가 눈을 들게 하시고, 내 인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해야 되는 작은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 소망에 성실하게 싸우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아론을 주셨던 것처럼, 지팡이의 기적과 문둥병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내딛을 한 걸음을 보이시고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실의 기회와 성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달 동안 설교하며 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분명히 사랑할 만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망쳐버리지 않았고 내가 내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향한 외면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향한 평가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나를 격려하며 내가 나를 보듬으며 내가 나를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다른 누구와 화해하기 전에 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와 화평해지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소망을 향한 첫 단추일 터인데, 저 올해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계기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